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30일 전격 귀국했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과 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딸의 대학 입학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지난 두 달여간 독일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이날 오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추스른 뒤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은 내일 오후 3시에 최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대한 부분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직업총동맹 대회를 연 건 지난 1981년 이후 35년 만의 일로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7차 대회는 25일과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도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업동맹 조직들의 과업이라는 제목의 서한만 보낸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전례 없는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9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유세에서 대선 직전에 정보도 거의 없이 그런 걸 발표하는 건 매우 이상하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즉시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7월 미 연방수사국은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28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기밀 정보가 들어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러나 새로 발견된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범죄를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불법 서버를 설치했으며 이런 행동은 국가의 보안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30일 오전에 규모 6.6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보호국은 곳곳에서 여러 건물이 무너졌으며 심각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나흘 전인 26일에도 규모 5.5와 6.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인근 아마트리체 등 중부지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로마에서 베네치아에 이르는 일대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 기도 배후 세력과 연루된 공무원 만여 명을 해임했습니다. 29일에 공개된 터키 관보에 따르면 해고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학자와 교사, 보건부 관계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터키 정부가 테러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톨라후 귤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보는 또 쿠르드계 거주지에서 주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등을 포함해서 언론사 15개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우주비행사 3명이 30일 오전에 115일 만에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비행사인 케이트 루빈스와 러시아 우주인 아나톨라 이바니신, 일본인 오니시 다쿠야가 탄 소유주 우주선은 이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북한 당국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이렇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의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최고의 그 정보를 다루는 그 기구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공석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발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클래퍼 국장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핵심적인 그 정보기구의 책임자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지난주에 뉴욕의 민간단체죠. 미국 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서 잠깐 소리를 들어보셨지만요. 이 자리에서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아마도 가망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lost cause, 명분을 잃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북한에게는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바랄 수 있는 건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미국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보는 북한의 핵 비핵화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네, 워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면 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의 이번 발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대북 제재, 즉 압박과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줄곧 말이 왔는데요. 미국의 그 정보기관 수장인 클래퍼 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그 최선의 목표는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그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그 행정부 내에서 좀 이견, 아니면 좀 목표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세히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발언을 같은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정보 평가를 말한 겁니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보 평가는 정보 평가고 대북 정책, 즉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도 클리퍼 국장의 발언 이후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것, 즉 미국 정부가 말해온 북한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재확인했고요. 이것은 어떤 한 기관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두 후보들이 앞으로 그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는 유엔대로 또 뭐 결의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이런 시점에서 클래퍼 국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 내용의 발언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막바지에 있는 그런 적이고 이제 일주일 남짓 후면은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앞서서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왔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그런 대북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무성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클래퍼 국장도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나 또는 전직 관료들 집단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견해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보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결국은 실패를 했고 오히려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북한은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여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거나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북한의 핵을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냐 아니면 비핵화냐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도 비록 클래퍼 국장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북한 핵에 말하자면 실상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뭔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이 국면에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번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과 대북 정보 유입 문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게 만든 것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대륙간 핵무기를 완성을 시키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날 클래퍼 국장에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클래퍼 국장은 미사일 역량과 관련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에서는 KN-08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해보지 않아서 작동 여부 또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그 미사일을 알래스카 또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정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폐쇄되고 지금 고립된 사회이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또 북한 자체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을 상당히 유입하는 노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대북 정보 유입 이것에 대해서 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실 예를 들었는데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분계선이죠. 휴전선일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 그러니까 삐라를 북한에 떨어뜨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클레퍼 국장은 바로 이런 것이 북한 체제의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 핵폭이 가망없다는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클레퍼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그것을 마치 그 오해를 다시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는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에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클레퍼 국장의 발언이 마치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서 나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이 미국 정부의 비핵화를 달성한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맥락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한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일절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정책이 압박과 제재를 상당히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당국자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대화와 협상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압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트라니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것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정보기구의 수장으로서 이것이 정보평가를 한 것이지 정책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과 좀 온도차가 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좀 잘못이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이른바 트랙2 회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회동에는 우선 양측에서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예, 미국과 북한의 그 이번 트랙2 회동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렸는데요. 이 회동 자체는 북한 측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동 자체를 올해 초부터 상당히 그 준비를 해왔다라고 그러고요. 뉴욕의 한 민간단체가 주선을 했는데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 무게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본대 국무부
네.
네. 1994년에 제네바 미북 간의 기본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측 수석 대표입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셉 디트라니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질 때 미국 측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언 시갈 씨는 뉴욕의 민간단체 간부인데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해온 인물이고요. 또 토니 남궁 씨도 미국과 북한 측의 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줄곧 중재 노력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로 다 북한과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아마 쿠알라룸푸르 대화에 다 나섰고요. 이 북한 측에서도 미국을 잘 아는 인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 외무성의 부상이죠. 한성열 부상이 나왔는데요. 네. 한성열 부상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또 현재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사로 있는 장일훈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북한 측 관계자들, 당국자들이죠.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들 또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이번 대화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참석한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미국과 북한 또 원자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과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었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후퇴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많은 그 대화를 했었고 진척을 했었기 때문에 트랙 2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충분한 그런 그 모임이긴 하네요. 그런데 트랙 2 접촉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트랙 2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용어 설명을 드리려면 네네. 트랙이라는 게 그 한국말로 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는 그 한국말로 하면 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뭐 두 번째 길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종의 외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트랙 2가 있으면 이제 트랙 1,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트랙 1, 즉 첫 번째 길은 그 공식적인 접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베이징이나 뉴욕에서 만나서 핵이나 무슨 미사일 문제를 놓고 회담을 하거나 협상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트랙 1 접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저희가 외교 사안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이란 뭐 미국과 쿠바 등 이렇게 적대관계나 관계가 나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종 그 외교관들, 당국자들이 공식적인 접촉을 갖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교적 부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종종 트랙2, 즉 양측의 민간인, 전직 당국자, 전직 관료, 또 전문가들,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외교적 공식 모임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사안을 얘기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공식 접촉, 즉 트랙2입니다. 그런데 이 트랙2는 사실 트랙1, 외교적 접촉보다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이 그야말로 아무런 의제나 사전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문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트랙1, 외교적 접촉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점이 있고요. 또 이것이 트랙1과 트랙2가 결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상대방의 이런 오랜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을 하고 또 이것이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것이 뒷날 이어지는 정식 공식적인 외교 협상 회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트랙 1과 트랙 2는 일종의 보완적인 외교적 접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이 양보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이 트랙 2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묘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 경우에도 이 본국 정부의 보고를 일단 하겠죠?
물론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네. 국무부가 이런 회동을 주선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존 커비 그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대로 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하면 듣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의무로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회동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네. 특사는요. 이번 회동 결과를 정리해서 차기에 들어서는 행정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접촉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이 트랙 2라는 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간의 말하자면 외교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간에 말하자면 요구하는 사안,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미국 측 인사들은 이번에 북한 측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협상이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틀간의 그 회동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북한 측도 미국의 말하자면 입장들 그리고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갈루치 씨는 관직을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늘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 정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 그 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의 그 언론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 또 북한 또 이 둘러싸고 그 워낙 긴장이 고조된 상태고요. 북한이 또 뭐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 관련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긴장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여기가 비공식 접촉이긴 합니다만은 양측의 전직 관료들 또 현 북한 측 관계자들이 제3국에서 만나서 이런 어떤 접촉을 가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민간 차원의 대화고 접촉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훈령을 준 것도 없고 이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한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으로 비공식 차원의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고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에 참가한 미국의 이 리언 시글 씨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진전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리언 시갈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화론자의 한 명이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이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시갈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말한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북한에 대해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요. 반면에 북한은 미한 합동 군사훈련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중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와중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디트라니 씨하고는 달리 리언 시걸 씨가 말한 것은 아마도 그 양측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말하자면 의중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게 된 것 자체를 좀 진전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북 접촉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미북 관계의 어떤 그 전망 같은 것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나요?
네, 뭐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 또 북측 관계자가 한두 마디 한 것을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뭐 소상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온 것을 좀 종합해 보면은 디트라니 전 미국 측 차석 대사는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중단 또 긴장 완화 필요성 등에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9.19 공동성명 이것이 북한의 핵, 탄두, 물질,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미북 간의 중요한 하나의 합의가 됐던 건데요. 북한이 이것을 아직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물어봤고요. 동시에 이런 비핵화 문제와 함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일단 위한 그 타협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가령 이 정도 양보하면은 북한은 어느 정도로 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아마 그 오랜 그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디트라니 대사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무슨 협상과 회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합의를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뭐 자세히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의 교도통신 같은 경우를 보면요. 북측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만을 일종의 그 무례하다, 어떻게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반발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이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제재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또 기존 입장, 즉 미국이 자꾸 무슨 쳐들어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록 그 트랙 2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앞으로 출범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관계에서 혹 어떤 좀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북한 측하고 이렇게 전직 고위 관리 출신들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요.
네.
또 시기라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어쨌든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루치 차관보 일행이 북한 측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틀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한 그런 대화의 논의의 결과 그리고 또 이것을 전임 정부의 인수위원회 측에다가 제출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의 전략적 인내로 계속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 한 검토 자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상황을 좀 알아보죠. 북한이 9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결의안 초안도 안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북한의 핵실험에 직면해서 안보리가 조치를 취한 것에 비하면은 이번에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한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앞서서 네 차례 실시한 핵실험의 결과에서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 57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4차 핵실험 때였는데요. 이 5차 핵실험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일이 됐지만 아직 대북 제재 결의 그 초안도 회람되지 네. 않은 상태입니다. 초안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핵심 이해 당사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시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의 강도, 내용 이걸 둘러싸고 이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4차 핵실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그 1월 6일 날 실시했고요. 57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 2705가 그 3월 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57일 걸렸으면 꽤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벌써 50이 지났지만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북한이 먼저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언론 성명을 통해서 이를 먼저 규탄하는 그 언론 성명을 내고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사전 협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제재 결의에 어떤 내용, 어떤 강도를 실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양국이 합의해서 그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서 그 안보리 이사국에게 회람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수정 조율이 이루어지고 최종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것이 채택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의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초안도 지금 나오거나 이랬던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그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느리긴 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안은 회담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조만간 초안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11월이 이제 곧 되는데요. 11월에는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1월에도 안 된다면 이제 이례적으로 정말 길게 늘어지는 게 되는데요.
네.
10월 달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네.
이 결의안이 상정이 되려면 의장국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줌으로 다루게 되는데
네.
러시아는 사실 미국과는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입장차가 큰 나라입니다.
네.
특히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지금 사실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 북한 문제가 아니라 시리아라든지 크림반도 문제 이런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해서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10월 달이 지나서 11월 달에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이 아니더라도 역시 또 상임이사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접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거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최근 보도를 보면 이 석탄 수출을 금하도록 하는 그 부분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을 살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또 거기에 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705를 채택을 했는데요. 가장 큰 골자는 북한의 외화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거고요. 따라서 외화의 가장 큰 돈줄이죠. 북한의 석탄 또 철광석 이런 광물 수출을 막자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해서
네.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원칙적으로 북한의 광물, 그 철광석 이런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 거기에 모호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생용이다 이런 것인데
네.
즉 외화의 돈줄이 되는 석탄과 광물의 수출은 막되 이것이 민생용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근데 굉장히 모호한 조항인 게요. 왜 그러냐면 석탄을 수출해서 그 돈이 가령 1억 달러가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민생용인지 아니면 핵개발용으로 쓰이는지 이것을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대단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핵개발로 쓸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지금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즉 이같이 모호한 조항을 남겨두고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니 이 같은 석탄, 철광석 수출에 대해서 그 같은 모호한 조항을 빼고 아예 절반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금지해라 이런 네. 것을 넣기를 원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외화 벌이에 좀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시세가 상당히 오르면서 북한이 물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미국의 유력 매체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왜냐하면 외화 수입원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일단 유엔에서 나온 그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반대,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그 포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사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추진하기로 다시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 일본 대 중국과 북한에 말하자면 연합을
네.
그렇게 해서 대치를 상당히 그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 이런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 정보당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가망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소식, 미북 간 말레이시아 비공식 회동,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탈북자 김형수 씨 어딜 가는지 급하게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네, 지금 강화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취업 박람회를 하는데요. 예, 취업 박람회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예, 서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직업을 예,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예, 행사입니다. 예, 저희 친구가 예,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는 글도 좀 쓰고 또 강연도 다니면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예, 자유롭게 예, 조금씩 이제 예, 수익을 벌면서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 예, 이런 취업을 좀 하려고 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오늘 한번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어떤 업체가 나와 있는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계약직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뭐 북한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북한에서 공무원 생활 계속 하다가 취업와가지고 여기서도 사무직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2년 계약직하고 나한테 특성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지금은.
그러면 이쪽 뭐야? 저 탈북 단체도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네. 교보생리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많이 들어봤죠.
이 앞에는 교보필이
네, 네, 네.
네, 거기 있는 조직인데요.
네.
여기는 50대 이상들만
네, 저도 50대 이상이죠.
네, 50대 이상 직장 근무를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
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재무 컨설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은퇴 네, 설계 전문가.
글쎄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을 합니다.
네.
네. 일단 한번 저희가 직무 설명회를 합니다.
네.
한번 오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정말로 이게 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바로 정말로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탈북자 김영수 씨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업체가 있는 천막을 찾아갑니다.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공기만 정화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뭐 필터 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산소 농도 자체만 높여주는 아이템과 현빙나무를 접목시킨 국내 최초 회사입니다. 최초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주나 영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군사근무자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댁은 어디쯤이신데요?
저는 이제 서울의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요?
신림동이요.
아. 일단 내일 오후에
네.
시간을 내서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이 회사와 라이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약 한 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만약 대리점 낸다 하면
네.
제가 이제 본사에서 받아다가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내일 안다고요?
예.
네. 그럼 혹시 그저 이름 명함이나
제가 명함 드릴
네.
거예요.
네.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 김형수요.
김형수.
문자
숫자님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2, 51.
아, 그러세요? 그 전에는 영업 쪽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원래 저 공직에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내일 1시.
1시요?
1시 40분.
네.
1시 40분까지 늦지 않게 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1시, 예, 그 문자를 예, 좀 주시나요?
예, 문자나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군데 업체와 상담을 마친 탈북자 김영수 씨.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었을까요?
예, 한 몇 군데 들려서 봤습니다. 아, 우선 시니어, 시니어란 말은 영어죠. 예, 나이 많은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니어, 그 클래스라는 학급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직접 재무 설계한다는 건데요. 그런 한마디로 금융과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이자 금방 상담을 했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한다면 다 말을 한 거죠. 예. 대한민국은 상담이라고 한다거나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저처럼 50대부터 60대 나는 분들 워낙 대한민국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중년기 지나서도 새로운 취업을 또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장님도 조만간 빨리 이제 저를 찾겠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또 금방 또 환경까지 하면 집안에다가 설치하면 정말 천정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냄새와 향도 나면서 산소도 발생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런 장치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만약 여기 들어가면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일단 여기도 한번 연락을 오겠다고 합니다. 면접을 하고 저희 이름과 저희 연락처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를 지금 둘러봤는데요. 아, 일단은 이분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며칠 뒤 탈북자 김영수 씨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디 외출이라도 하는 모양인데요.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번에 그 강화문에서 취업과 관련돼가지고 만났던 분들 그중에 지금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큰 생명보험회사인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50대부터 60대 전까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0대 되는 분들을 기본 남자분들을 취업시키는 결국 각종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해가지고 실적을 먹으면서 월급을 타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일단은 오늘 직접 가서 만나서 들어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탈북자 김영수 씨, 회사 관계자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8년 10월 30일 오늘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성인들이 지구로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사실은 영국인 작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인 우주의 전쟁을 극화한 것이었습니다. 방송국 측은 사전에 청취자들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듣지 못했거나 단순히 흘려들었습니다.
The monster is now in control of the middle section of New Jersey and has effectively cut the state through its center. Communication lines are down from Pennsylvania to the Atlantic Ocean.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이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이때는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결국 상황 종료 후 방송 제작진은 다음 날 언론에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들의 판단력과 현실적 감각을 뒤흔들 만한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910년 10월 30일 오늘, 국제적십자의 창시자이며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앙리 듀낭이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아 수용소 국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앙리 듀낭은 어렸을 적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있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이후 사업차 이탈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이후 앙리 듀낭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 그때의 모습을 되새기며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I was so overcome with compassion, horror, and pity that I became the Samaritan of Solferino.
앙리 듀낭은 또한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줄 구호봉사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1863년 국제적십자를 탄생시킵니다.
Dunant's book, Memory of Solferino, and his relief efforts led to the creation in 1863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앙리 듀낭은 하지만 1910년 오늘 8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가 30일 전격 귀국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과 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딸의 대학 입학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지난 두 달간 독일에서 도피 생활하다 이날 오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스른 뒤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은 내일 오후 3시에 최순실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씨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원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대한 부분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직업총동맹 대회를 연 건 지난 1981년 이후 35년 만의 일로, 북한 매체들은 이번 7차 대회가 지난 25일과 26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도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이메일 사건 재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전례 없는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29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유세에서 대선 직전에 정보도 거의 없이 그런 걸 발표하는 건 매우 이상하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즉시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미 연방수사국은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28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후보가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기밀 정보가 들어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그러나 새로 발견된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 기도 배후 세력과 연루된 공무원 만여 명을 해임했습니다. 29일에 공개된 터키 관보에 따르면 해고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학자와 교사, 보건부 관계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터키 정부가 테러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보는 또 쿠르드계 거주지에서 주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등을 포함해서 언론사 15곳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군부 쿠데타 배후 세력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3만 7천 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공무원과 판사, 검사, 경찰 등 공직 관련 종사자 10만 명을 해고하거나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지역에서 30일 오전에 규모 6.6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보호국은 곳곳에서 여러 건물이 무너졌으며 20여 명이 경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흘 전인 지난 26일에도 규모 5.5와 6.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인근 아마트리체 등 중부지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서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로마에서 베네치아에 이르는 일대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체류 중이던 우주비행사 3명이 30일 오전에 115일 만에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비행사 케이트 루빈스와 러시아 우주인 아나톨리 이바니신, 일본인 오니시 다쿠야가 탄 소유주 우주선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케인트 루비스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최초로 DNA 배열을 실험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실험은 우주의 질병과 미생물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북부지방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그치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3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